지금까지 우리는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그 두 성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차이들, 이런 걸 살펴보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이고, 지난 여덟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현대역본들 이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본 첫 번째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통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역성경, 이 개역성경 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저만 독특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채원 전 장신대 대학원장님이 우리말 성경연구라고 하는 저렇게 두꺼운 그런 그 책을 써서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밝혀놓은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분 외에도 장로교의 여러 신학자들이 개역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적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이제 본문,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하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번역하려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리스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어 성경이 딱 하나, 히브리 성경이 하나, 그래서 여기서 다 번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 본문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 본문이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킹잼 성경이나 루터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그 다음에 디오다티 성경, 그 다음에 프랑스의 칼빈 등이 만든 이와 같은 그 성경, 종교개혁, 이런 모든 성경은 비잔틴 안디옥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럽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발견되기 때문에 신약성경 같은 경우 발견되는 그런 사본들의 99%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다수 사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모든 현대역본들의 이제 그 번역의 대본은 로마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두 군데에서 이게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 로마 알렉산드리아 본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세 도시 이야기 그 도표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과 관련해서는 성경 안에 이제 세 가지 도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바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을 후원했던 이런 도시고, 여기에서 모든 좋은 사본들이 나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좀 밑으로 가면은 성경이 항상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고 악한 것을 상징하는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헬레니즘, 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가 풍성하게 이제 발전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이제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오고 비유 해석, 영적인 해석,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뭐 이런 모든 그 비유 해석하는 이런 모든 뿌리가 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BC 200년, 300년경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알렉산드리아를 이주를 해서 거기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이 두 개를 이제 혼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이제 학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흥황하게 만들고, 그 뒤에 클레멘트, 그 다음에 AD 200년 넘어서면서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사본들, 이런 걸 가지고 콘스탄틴 대제 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런 어용학자, 이런 학자가 등장을 해서 50개의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 이제 퍼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또 라틴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교황이 이제 이렇게 등용을 해서 그래서 좋은 라틴어 성경 구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제롬의 라틴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국가교회가 필요했고 이 국가교회의 모든 것들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사탄의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국가교회,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교회, 나중에 교회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틀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이 라틴어 성경, 제롬이 만든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모든 미사가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전 유럽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 그래서 이거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제 부른다. 이렇게 돼서 그 라틴 성경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바티칸 사본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신의 사본 이런 것들로 이제 귀결이 되면서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성공의 이제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비평 본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비평 본문에서 지금 현대에 쏟아져 나오는 뭐 ESV, NIV, NASB,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동번역, 뭐 새번역 등등 이런 모든 그런 그 현대 역본들이 이런 그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비평 본문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8시간 했던 내용을 한 7, 8분 동안 이제 요약을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은 70인역, 그 다음에 영어로는 셉투아진트, 여기 가서 보시면 더 셉투아진트, LXX 이렇게 썼는데 XX에 이제 빨간 표를 이렇게 쳤잖아요. 이게 윌리엄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70인역은 가짜다, 이런 그 책을 이제 쓴 겁니다. 뭐 성경 공부를 조금 하거나 뭐 신학교 간다거나 또 뭐 목회 사역을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학자들 목사들이 가끔씩 언급하는 이런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의 이름이 70인역입니다. 뭐 70인역 번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70인 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셉투아진트 이거 얘기하는데 라틴어 셉투아진타에서 나온 거예요. 70이란 뜻입니다. L이 라틴어에서 50을 이야기하고 X가 10을 이야기하니까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이게 7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역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사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거쳐야 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이런 증거와 함께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러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상상 속에 아니면 허구의 이런 그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을 이제 미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비평 본문이 나오고 현대 역본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의 외경들이 나오게 됐는가 이런 모든 게 이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70인역이란 뭐냐? 먼저 여러분에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0인역은 보통 주 예수님 탄생 이전에 뭐 주전 뭐 200년, 주전 250년 하여튼 이전에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상상 속에서 꾸며낸 허구의 작품이다. 이게 이제 답변입니다. 답변. 자, 먼저 제가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뭐 네이버든지 가셔서 70인역 하고 치면은 그럼 영어 위키백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말 위키백과도 나와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건 우리말 위키백과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라틴어로는 이제 셉투아진타, 이거는 70을 의미한다. L이 50, X가 10, 10 해서 70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한 현존하는 구약성경 번역판 중 가장 오래된 판본 가운데 하나다. 이제 위키백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위키백과는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으며 현대에 제작된 많은 기독교 구약성경의 원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시대 NIV니 그 다음에 ESV니 이런 데 가서 맨 앞에 가서 보시면 70인 역을 참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그 앞에 이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정경의 위치에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인용 본문으로 사용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프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유대교에서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히브리의 유대인들은 이거는 성경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세프투아진트에 대한 이런 그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전통적으로 70인역으로 편집된 내용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작성된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제외된 문서 가운데 유대인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완성된 오늘날 외경 및 위경 등으로 분류되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세프투아진트 70인역 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과 위경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외경, 위경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 70인역에서 왔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존한 70인역이 여러 사본들을 뭐 몇 개 이제 파편들이 있는데 기원전 3세기경부터 복잡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사본들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헥사플라에서 집대성하여 편집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파편들이 있는데 AD 200년이 넘어가면 오리겐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집대성해서 그래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이게 또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헥사플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70인역이 나오면 그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장본인이다.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팩트라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의 내용에는 구약성경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이 여러 서신서의 저자로 일컬어진 사도 바울도 일부 70인역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제롬 제가 이야기했죠. 부패한 라틴어 성경을 만든 우리 영어식으로는 제롬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거 찾을 땐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한 구약성경 번역에 이것을 참조했다. 그러니까 제롬의 라틴어 성경은 구약성경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이 70인역에 의해서 부패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를 아는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70인역이 기묘히 사용되었을 것이다. 왜 70인역을 사용했냐? 고대에 히브리어를 아는 이러한 그 이방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어는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볼 수가 없고 근데 이건 번역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입수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오리겐이 만들어온 헥사플라에 들어있는 이 70인역 이거를 기묘하게 사용했다. 이것도 다 알려져 있는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70인역의 사본은 파피루스의 일부 단편이 존재한다. 몇 개 없어요. 부스러기 몇 개뿐이. 그런데 실제로 완전하게 이 70인역을 담고 있는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본이냐?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 4, 5세기경에 거의 완전판의 사본이 현대에 남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이거는 파편뿐이 안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말 그대로 현대 모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부패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범은 그 사본들 안에 이것이 거의 그대로 완전하게 들어있다. 지금 이게 미키베카가 지금 이렇게 팩트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기독교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70인 역에는 39권 외에도 다양한 외경과 위경이 이제 들어있어요. 70인 역 성경 목록은 명확하게 통일된 형태로 정해진 것이 없고 기독교 종파마다 교회마다 제각각 이 위경과 그 다음에 외경에 이와 같은 그 분류가 이제 다르다. 자, 아래는 초대교회 당시에 70인 역 성경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다음에는 에스더 브록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디서, 그 다음에 토빗, 그 다음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렇게 이제 또 이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 시편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외경이 들어있고 벤시락의 집회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이 들어있고 구약성경이 이제 다니엘 끝난 다음에는 마카비 3서, 에드라서 1서, 2서 그 다음에 바룩서, 수산나, 벨과 용, 그 다음에 세 청년의 노래, 므낫세의 기도, 예레미야의 편지,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시편도 150편이 아니라 151편까지 해서 이런 위경과 외경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70인 역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는 구약 39권만 믿는데 천주교에는 구약 성경이 52에서 53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2에서 53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39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주교 공동번역성경에 이런 데 가면은 구약 성경이 52권으로 아니면 53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냐? 외경 여기 70인 역에서 나온 거예요. 70인 역. 여기 위경과 외경이 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전통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럴까 위경 외경에서 나온 이런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약 정경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교리가 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다 구약 성경에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위키백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가 70인 역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세기 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AD 70년경에. 유일하게 남은 유대 종교의 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후 90년경에 새로운 바리새파식 유대교를 규정하는 얌니아 회의, 어떤 사람들은 야분의 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얌니아 회의를 열어갖고 히브리어 사본이 없거나 헬레니즘 영향이 두드러진 문서는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 이것이 현재 마소라 본문의 범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39권만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이 39권만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히브리어 이런 그 사본도 없고 나머지 이 위경이나 외경들은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는 구약 성경을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히브리어 및 아람어 사본이 있는 그 마소라 본문만을 구약성경 본문으로 채택을 했고 뭐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개혁자들이 오직 히브리어 사본 이것이 있는 것 이것만을 구약성경 그러한 그 사본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성경이 39권이 되는 거고 유대교도 39권이 되는 거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경과 외경을 넣지 않으면 카톨릭 교회 교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70역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된 거다. 자, 여기까지가 위키백과가 이야기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팩트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인역, 혹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70인역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요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가서 보시면 101가지인가 질문이 있고 101가지에 대한 이제 그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70인역이란 무엇입니까? 해서 아홉 번째 질문이 70인역에 대한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그래서 이 답변서는 keepbible.com 성경지킴이 사이트에 가셔서 문서자료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인용을 많이 이제 할 겁니다. 자, 70인역에 대한 기존의 이제 추측부터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대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의 이름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고대 문서가 이와 같은 70인역이 만들어진 이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에 따르면 이 그리스어 역본이 유대인들의 공식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대체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아리스테아스의 이제 편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역 작업에 몇 명이 참가를 했냐?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어떻게 72명이 되냐? 이스라엘의 12 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 보니까 그게 72명이 돼서, 그래서 이 72명이 이 70인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시기는 언제냐? 주전 250년경이다. 자, 그럼 이 시기는 언제냐면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된 게 주전 397년경, 말라기서가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예수님 태어난 게 주전 4년경이니까 그 400년 사이에 중간쯤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0인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가서 보시면은 이 글은 한국 장로신문에 실린 글이에요. 글의 제목이 뭐냐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이건 누가 지었냐면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고 신과대학장을 지내고 대학원장을 지낸 박준서 교수라고 한, 지금은 명예교수님이 됐는데 이분이 장로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주전 270년대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70인역이 번역된 계기와 과정을 자기 동생에게 쓴 편지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인가 하는 데 관해서는 학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면서 이 편지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짧게 토레미 2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선왕이 건립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이걸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었다. 자, 도서관장의 이름이 데메트리우스인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유대인들의 율법서,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진언을 하니까 이 그리스 왕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흔쾌히 승낙을 하고 왕의 서신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아살인데 이 엘리아살에게 편지를 보내죠. 왕의 서신을 가지고 간 두 명의 사신 중에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진 아리스테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신의 내용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서, 즉 모세 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대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엘리아셀이 왕의 요청을, 그 그리스 왕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경건하며 그리스와의 능통한 장로를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해서 모두 7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72명의 장로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왕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서 그곳에 훌륭한 시설에서 번역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분야를 나누어 번역하고 번역한 걸 서로 감수하며 일을 진행한 결과 꼭 72일 만에 모든 번역 작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하길래 72일 만에 성경 번역을 꼭 맞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드러만 봐도 이건 신화구나, 우화구나 한 걸 여러분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레미 왕과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는 번역의 완성을 기뻐했고, 이후로는 이 번역을 수정하고 가감해서는 안 되는 권위 있는 번역으로 이 왕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왕이 성경 번역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는 이 번역을 이렇게 승인하고 제가 했다는 게 이게 믿기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번역을 마친 72장로들은 왕이 하사하는 푸짐한 선물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리스테아스 편지의 모든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이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렀다. 72인이 번역을 했는데 왜 72인역이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왜 이름을 70인역이라 그러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자, 근데 이 편지 내용의 역사적 정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연세대학교 박준석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 편지 내용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다. 특히 번역 작업이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집트 왕인데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가 이집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토레미 2세의 주도와 전폭적인 후원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아,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주피터 섬기는 이런 사람이 히브리 학자들을 뭐 동원해갖고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보내갖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72일 만에 아주 정황 무호한 이와 같은 이런 성경을 만들었다는, 이거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분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구약학 한국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당시 번성하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중간에 껴서 저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껴서 이게 강대국 사이에 껴서 전쟁을 겪고 그냥 못 살겠으니까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또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 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피신해갖고 거기서 헤브라이즘하고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하고 두 개를 이렇게 짬뽕 믹스를 해갖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미 구성했다. 이분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왕이 명령을 내려갖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자, 그곳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모두 잊어버리고 당시 국제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도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그 박준석 교수의 이야기는 아마 외경이나 위경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70인 역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그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한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와 같이 정황무호한 그리스어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천주교회가 애지중지하는 위경 외경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 불리는 이 서신이 말 그대로 이 불가사의한 문서, 즉 70인역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물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왜 이것이 유일한 증거물이냐, 주전 250년 혹은 그 전으로 구약 전체를 번역한 그리스 필사본이 온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주전 250년경에 어떤 사람들이 하여튼간에 구약성경을 번역했으면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 찾아봐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아니면 이런 일을 진행시켰다는 기록이 전무후무하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냐. 아리스테아스의 정말 이상한 그와 같은 편지 하나, 그거에 근거해서 70인역이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인역 자체도 지금 그리스 파편으로만 뭐 남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설적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자들은 급히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주전이 아니라 주후 200년경에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리겐이 지은 헥사플라, 헥사플라는 여섯 개 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성경. 자, 이 헥사플라가 그 증거입니다 하고 헥사플라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헥사플라는 70인역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때보다 거의 450년, 이건 250년, 주전 250년경에 70인역이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헥사플라는 주후 200년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 갭이 무려 450년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헥사플라는 이 70인역 이거보다 450년이 지나서 기록된 거고 신약성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90년경에 이것보다 100년이 훨씬 지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결국은 누가 일으켰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다는 것이 학계의 이제 정통적인 이와 같은 견해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소수사본. 이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국지적인 사본이에요. 어디에서만 쓰였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만 쓰였던 이와 같은 사본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세비우스라고 한 사람이 콘스탄티의 명령을 받아갖고 그래서 50개 그리스 성경 복사본을 만든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유세비우스는 자기가 교육을 받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오리겐이 있었고 오리겐의 교리학교가 있었고 오리겐의 모든 작품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리겐의 헥사플라의 다섯 번째 난에 들어있는 이 신약성경 그리스 성경을 그걸 이제 복사를 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유세비우스라고 한 사람은 안디옥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로 갔냐? 제가 말씀드렸죠. 유세비우스는 오리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기 모교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당연히 이제 신약성경 이 사본을 얻으려고 이제 했겠죠.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AD 185에서 254년경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제 대표 저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본문 부패의 장본인이다. 교회사 이런 데서는 오리겐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관은 아리우스 학파, 다시 말해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리겐은 어디서 태어났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18살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있던 클레멘트라고 한 사람이 운영하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교장이 됐어요. 많은 책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영지주의자였던 암브로스의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카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신플라톤주의를 창설한 사람이 신플라톤주의는 어거스틴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 모든 것이 다 운명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사람 밑에 이제 공부하고 말씀드린 대로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거세까지 본인이 거세까지 하면서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 이제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로 주후 215년경에 이제 옮겨와서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에 버금가는 엄청난 규모의 교리학교를 세운 이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오리겐의 헥사플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AD 250년경에 여섯 개의 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영대에 가서 보시면 두 개 있잖아요. 한글, 영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섯 개의 난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난은 히브리어 자음본문이 있고 나머지 다섯 개의 난에는 그리스어 역본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 그리스어 역본이 들어있었는데 다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온 그리스어 역본이고 요한에 가서 뭐 다섯 번째 칼람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칼람이 이게 오리겐이 스스로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해서 집어넣은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리겐이 만든 거 그거가 사실은 70인 역본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역본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오리겐의 헥사플라로 가서 그 다섯 번째 칼람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게 70인 역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리겐은 이 70인 역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경들, 에스드라, 뭐, 마카베어, 에레미아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이제 집어넣어서 바나바 서신,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목자, 뭐, 듣는 이런 위조문서까지 그 안에 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오리겐이 자신의 본문을 이제 만들어요. 가서 보면 2번, 3번, 4번도 영지주의자들의 그리스어 역본인데, 이 안에는 외경이 없습니다. 외경이 없어요. 이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만 외경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공식적인 이와 같은 소수 사본이 이제 되는 거다. 자, 70인 역의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리겐이 헥사플라의 다섯 번째 난에다 스스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70인 역을 복사했을 뿐이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죠. 그럼 이런 주장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죠. 자, 왜 그러냐? 예, 그 주장이 옳다면 정말 치밀하고 빈틈없는 유다학자 72명이 외경들을 자기 작품 속에 첨가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사본 전혀 없고 헬레니즘 이런 데 있는 것들 다 치워버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70인 역이라는 거기에다가 외경, 위경을 잔뜩 집어넣고 이런 일을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유대교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위경이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필사본이 있느냐? 아, 당연히 몇 개 파편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들의 경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제 퍼져서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번역한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게 몇 개 안 되고 파편으로 몇 개만 지금 자료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일랜드의 파피루스 458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남아있는데 조그만 파편이 이건 주전 150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신명기 23장에서 28장이 이제 들어있다. 조그만 그런 그 파피루스란 이런 거 안에 그 안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러한 어떤 증거들이 아주 미소하지만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오리겐의 헥사플라, 라일랜드의 파피루스,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필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주장한 이런 내용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순은 아리스테아스의 이제 편지에서 이제 발견이 되죠. 자, 오늘날 여기 뭐라고 썼냐?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편지가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썼다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아까 제 박준서라고 하는 그 구약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지의 저자가 아리스테아스가 아니고 아리스테아스라고 이름만 적어놓고 실제로는 필로라고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5년경에 태어나서 그래서 주후 45년, 50년경에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주전 250년경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주후에 기록이 된 거다. 주후. 그렇죠? 예. 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오리겐 헥사플라이 다섯 번째 이 난에 기록된 것이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조작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아리스테아스가 진짜 실존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그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제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 설명할 수 없는 첫 번째 난관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주전 250년경에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을 골라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6명씩을 골라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저 북왕국에 있는 10지파는 이미 다 아시리아로 다 흩어져 갖고 그 이후에 어디 있는지 알질 못해요. 유다지파 바빌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유다지파나 베냐민지파에서 몇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다른 지파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2지파에서 6명씩을 구해낼 수 있냐. 이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테아스가 가서 거기서 12지파에서 6명씩 이런 장로들 구해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두 번째, 만일 그가 12지파를 식별할 수 있었다 해도 그 72명, 거기서 선출된 72명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번역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을 누가 취급하게 만들었냐? 신명기 17장 18절, 31장 24절에서 2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말씀을 맡아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아니면 뭐 성경을 복사하거나 하는 성경 관리에 대한 모든 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베냐민지파, 유다지파, 뭐 르우벤지파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 성경은 레위지파만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금해놓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도저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란 누구나 유대인들이 그들 주위의 이방 민족들하고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는 걸 금방 깨달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할례, 안식일, 성수 깨끗하게 하는 자세한 이런 뭐 율법의 여러 규례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크냐. 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를 더구나 헬레니즘,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가서 이걸 직접 번역을 해주고 이겨도 왕이 명령을 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방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성경 인용 구절들이 70인역하고 일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70인역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술법이에요. 무슨 술법이냐. 예수님이나 이런 사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신약성경이나 이런 거에서 할 때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썼다. 70인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알고 있는 70인역이란 바로 오리겐의 헥사플라의 다섯 번째 난을 가리킬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약성경 안에서 구약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을 하는데 가서 보시면 그 패턴이 구약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에 영감을 받은 이와 같은 그 기록자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100% 똑같이 인용을 하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성령님의 주도하에서 성령님이 쓰게 하신 대로 간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인용 구절들은 절대로 70인역이나 혹은 헥사플라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구약성경 인용 구절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구약성경에서 자유롭게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예수님도 70인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의문이 하나가 이제 더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2역이라는 게 이게 파편으로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외에는 72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고, 자,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자들은 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면 72역에 근거해서 이렇게 앞에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 72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학자들은 72역이 있다 그러고 72역 그게 좋은 성경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72역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 성경을 보고 그리스 성경에서 인용을 했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기 이 사무엘 깁이 이분이 이제 신학 박사인데 이분이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 대답은 슬프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신약성경 이 초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천년이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막 위키백과 자체가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이방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야? 그리스어잖아요. 그럼 구약성경을 뭐 번역하려고 뭐 하고 하려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스어의 이 70인역이 구약 성경 마소라 본문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히브리어 대신에 그리스어 70인역을 가지고 그리고 뭐 성경을 번역한다고 이렇게 끄적끄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도 수년이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근데 AD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가는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배척이 되고 온 세상이 라틴 문화권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라틴어만이 유일한 성경으로 존재하는 이런 때니까 히브리어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습득을 예, 이렇게 해서 유능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가상의 이와 같은 이 그리스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이 오리겐의 헥사플라이나 다섯 번째 칼럼 이걸 가지고 예, 그리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 현실이 이제 된 거죠. 학문 연구 수단으로 충분히 정통하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읽고 여러분 자음만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자음만으로 돼 있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고. 그럼 이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와 비교할 때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에 공식 역본이 존재했다면 성경 비평가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 그리스어로 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했다. 그게 70인역이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단번에 이렇게 되면 성경 비평학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석하게도 이런 얄팍한 근거를 토대로 70인역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교만과 탐욕에 기초를 둔 행위다. 히브리 말은 몰라요. 내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 말은 조금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공식적으로 번역한 그리스 역본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70인역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가서 70인역의 망상이라고 하는 70인역의 망상 이렇게 이제 그걸 다 검색을 하면은 말씀 보존학교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 원래 책은 미국의 피터 러크맨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좀 뭐라 그럴까 말을 좀 험하게 하고 남을 워낙 까고 비평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매뉴스크립트 에비던스라고 하는 사본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성경 이 성경 사본에 관한한 매뉴스크립트 에비던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나게 귀중한 그와 같은 그 이 글을 남겼습니다. 책을 그 안에 70인역에 대한 이런 진실이 그 안에 이제 잔뜩 들어있고, 이게 네 편인가 해갖고, 그래서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온 이런 그 잡지에 이게 수록이 돼 있고, 나중에 아마 보존학회에서인가 70인역의 망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70인역의 망상이라고 치면 이 러크만 박사가 기록해 놓은 것을 한국 사람 누군가가 번역을 해갖고 70인역이 뭐고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가짜이고 허구인가, 이게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됩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70인역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두부류다. 두부류. 70인역이 좋다 그러고, 70인역이 공식적인 히브리 구약성경의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이다, 이거 주장하면서 이걸 가지고 구약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이단 철학의 심취가 된 전문 거짓말쟁이들, 영어로는 프로페셔널 라이어. 우리나라 좌파들이 특징이 프로페셔널 라이어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만 하는 게 그 프로페셔널 라이어거든요. 이 성경 비평학이나 이런 분야 안에도 프로페셔널 라이어가 있다는 거야. 그냥 말만 하면 다 거짓말쟁이들. 왜 그러냐?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기에 아주 심취가 돼서 비유 해석, 오리겐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경도가 돼 있는, 브레인 워시가 돼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종류가 프로페셔널 라이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이 말하는 학문적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 해서 뭐 NIV나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이게 좋다고 말하는 자들은 프로페셔널 라이어고, 이 프로페셔널 라이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옳습니다, 이분이 학자니까 맞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 자, 로크맨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AD 300년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찾아낸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AD 300년 이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그리스어 역본, 이걸 찾아낸 신학자는 한 명도 없다. 즉 BC 250년경에 70인역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어떤 그리스 번역본도 발견된 적이 없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박준서 교수님, 위키백과니 70인역 다 얘기할 때 이게 논란이 많은 거고, 이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고, 다 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이후 AD 200에서 400년 동안의 기간에 기록된 필사본들을 가지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구약 인용과 일치를 시켜가면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 70인역의 전설을 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시내사본과 바티칸사본, 그 다음 이걸 근거로 나중에 1882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이제 비평본문을 이제 만들고, 그 이후에 네슬레, 우리나라 말로 보통 네슬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란트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인본주의자, 예수님 믿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성경 비평학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본문이 네슬레 알란트 본문이에요. 지금 27판인가 28판인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이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연합성서공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그리스 소수사본, 70인역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 다시 말해 바티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예, 이러한 그 사본들을 사용해서 구약성경 번역하고 신약성경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미국의 NASB, 새 미국 표준역, NIV, 그 다음에 요새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는 ESV, Living Bible, Message Bible, 우리나라의 공동번역, 새번역, 심지어 개역성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70인역. 킹잼 성경하고 다르다, 구약성경이. 그러면 다 어디서 오는 건? 70인역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고, 신약성경에서 킹잼 성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내사본, 바티칸사본 이쪽에서 오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 보신 성경, 70인역 창세기 번역본. 이거 해갖고 또 70인역을 번역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해갖고 또 쫙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서 무슨 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내는, 예수님이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갖고 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사도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는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다는 게 70인역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인역을 그리스 무슨 뭐 황제인가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걸 읽으셨겠어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에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느니, 창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첫사람 피를 흘린 사람이 아벨이에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다시 말해 구약시대 시작할 때 처음 피를 흘린 사람이 아벨이고 구약시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린 대언자가 누구냐? 사가랴라는 거예요. 사가랴. 그렇죠? 예. 네.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구약의 대언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첫 번째 죽인 대언자의 이름이 아벨이고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가 죽인 대언자의 이름이 사가랴다. 자, 이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냐? 역대기하 24장 20에서 27절에 나와요. 거긴 스가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가랴가 된 거고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의 구조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구조. 여러분 한번 가서 누가복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가서 그 위로 가서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더 위로. 예, 그 위로요. 예, 위로. 예, 밑으로. 예, 다시 하나. 한 장 더 밑으로. 예, 제가 적어오질 않았나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나에 관하여 기록,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게 토라라는 게 있고 대언서 느빔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문서 거룩한 기록들 해서 케투빔이라는 걸로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느빔이라고 하는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후기 대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거룩한 기록인데 그 거룩한 기록 안에 시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한 게 이것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배열이 달라요. 우린 지금 구약 성경 처음이 창세기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서로 돼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은 시작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역대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나오는 죽임당한 대언자가 누구예요? 아벨이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맨 마지막에 나와서 죽임당한 대언자는 어디에 나오냐? 역대기에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가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사람, 첫 대언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역대기가 구약 성경에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죽임당한 대언자가 누구냐? 사가랴 아니냐? 이 모든 사람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70인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역본이 예, 처음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고 맨 마지막이 말라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라기에 가면 여러분 사가랴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피하고 사가랴의 피가 처음과 끝에 나오려면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히브리 성경이 돼야지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어떤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져다 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읽잖아요.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읽었는데 회당에서 히브리말이 아니라 그리스말로 된 이런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습니까? 일반 예수님 아니라 일반 히브리 사람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70인역을 읽었다, 뭐 사도 바울이 70인역을 인용을 했다, 뭐 베드로가 인용을 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허구 속에서 70인역이라는 걸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렇게 돼서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본인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지 않다.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의 회당에서 히브리 성경 읽지 그리스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읽지 않았고 심지어 그냥 미천한 이런 히브리 사람들도 절대로 이 그리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자들이나 조금 좀 뭐 신학교 다녔다 그러고 뭐 성경 조금 안다 그러고 성경 비평학 뭐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70인역 이제 운운하죠. 70인역. 그리고 NIV니 ESV니 뭐 여러분 가서 NASB니 그 앞에 서문에 보면 70인역에서 번역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왜 70인역을 운운하느냐? 처음부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위키백과가 히브리어가 이 히브리어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특히 AD 200년, 300년, 400년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약 성경을 이게 그리스말로 이렇게 번역한 공식적인 역본이 있었다고 주장하라고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한다고 얘기해야만 학자들의 말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왜 이런 일들 이야기하냐? 여러분, 맨 마지막 시대는 천주교회가 이 세상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이제 일치시켜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어 적그리스도에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빌론 체제, 이것이 세상에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주교의 것이 다 흥황하도록 그렇게 모든 판이 그렇게 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여야 된다. 자, 그러면 천주교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나중에는 결국 어떤 성경이 단일 성경이 되겠어요. 천주교에서 아니면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위경과 외경 이런 것들을 잔뜩 포함한 이런 성경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전 세계 단일 성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거에 근간이 뭐예요? 70인역이잖아요. 시내 사본이잖아요. 바티칸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런 성경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전하고 선전하고 선전해 지금 그난 400년 동안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이런 비평본문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파급이 돼서 지금 한 130년, 40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다 천주교화가 됐잖아요. 신학교가 다 천주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안에 교수다, 학생이다, 그리고 목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배출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이 70인역을 사용했다고 하면 70인역은 성경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용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외경도 다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52권이나 53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성경이에요? 가톨릭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역을 사용하셨다면 외경을 포함하는 천주교 성경이 옳은 거고 말틴 루터의 성경, 킹제임 성경, 올리베땅 성경, 그렇죠, 레이나 발레라 성경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이런 성경은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예, 어찌됐든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이와 같은 그 외경 이런 걸 포함한 이런 성경이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성경이 이제 될 거예요. 세상이 지금 천주교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역사가 왜곡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 기록해, 기억을 해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도 좌익들이 얼마나 왜곡해요. 똑같아요, 지금. 이게 마귀는 역사 왜곡에 능수능란한 존재다. 뭐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 뭐 교리전쟁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 왜곡의 아주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등 종교 개혁 시대에 만들어져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 사람들 구원했던, 그렇죠, 다수 사본에 근거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보편적인 모든 지역에 근거했던 거예요.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이 나쁜 성경이고, 그렇죠,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70인역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천주교에서 보존해 준 이와 같은 사본들에서 나온 게 진짜로 좋은 성경이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천주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에 지나오면서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 가지고 다니면 화형을 시키고 했던 이와 같은 천주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보존해 주었다고 하는 이런 역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천주교회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존해 주었을까? 웨스코트, 호르트, 그 다음에 네슬레, 알란드의 이런 신약성경, 연합성서공의 여기서 나온 소수 본문 제가 보여드렸죠. 시내사본 이런 거 16장,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면 그 12 구절 다 지워놓은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워놓은 게 맞고 거기 그대로 다 보존이 된 건 다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역사에 지금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여진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독 안에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명한 학자,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완전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존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거지 학자나 목사나 번역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이 보존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 다 살펴보니까 그게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본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세상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